1980년대 초에 금성사 하이테크 칼라비전 TV가 막 나왔습니다. 그때 선전하는 문구가 이랬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로 자기네 상품을 사면 10년은 끄떡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광고 카피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10년도 갑니다. 어떤 선택은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10년이 가기도 하고 평생이 가기도 하는 그런 선택의 중요성이 이 광고 카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 출처가 아주 다양해서 누구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 인생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유추된 그 연결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좀 같이 주제와 같이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패턴을 보여주고 그 삶의 방식이 습관을 말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날 수 있다. 인생 전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학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 선을 긋거나 아니면 곡선을 긋거나 직선을 긋거나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점들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 기하학에서 선을 정의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논리를 우리가 오늘 다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연결시키면 순간의 선택들이 어떤 것들이 되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온 가족들 70명을 애굽에서 처음 만납니다. 바로의 궁에 오기 전에 미리 요셉이 나가서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땅을 의논합니다. 어디다 정착할까? 그들을 애굽 땅 여러 곳이 있는데 어디다 정착을 하면 좋을까? 그들을 이주시키는 그 정착지, 거주지, 그걸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 맨 끝에 보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 고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넓은 땅 중에서 고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고센 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7장 11절에 가면은 그 고센 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센 땅, 47장 11절에는 그것의 고센 땅이 그 북부의 특정 지역인 라암셋, 왜 고센 라암셋을 선택했을까? 이 선택에, 요셉이 선택의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선택. 요셉이 땅을 골랐는데요.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좋은 땅 람셋 그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의 이주지로 정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무엇하기에 좋은 땅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고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3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미리 나가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왕을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땅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코치하는 거죠. 근데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가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 왕한테 우리 형제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 양떼, 낙타 뭐 이런 그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오셔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거든 바로 왕을 만날 때 형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목축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증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땅을 배정해 줄 겁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에 맞게 목축하기 좋은 땅을 골랐는데요. 욕심을 좀 부린다면 이게 정말 좋은 땅일까? 여러분 자기 형제들을 이주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한국에서 이제 데려온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미국에 어디에다 정착시키면 좋겠습니까? 아 미국에 정착시키는 거는요 연고자가 있는 대로 정착을 합니다.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직업도 결정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거주지가 결정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다른 여건들이 있었어요. 욕심을 부려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첫 번째 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왔을 때는 요셉이 자기 동생을 끌어 안고 막 엉엉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궁에 들려가지고 바로 왕이 알게 됐어요. 바로 왕이 알게 돼가지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제가 지금 강조 좀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약속, 바로 왕의 명령 이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애굽의 좋은 땅. 애굽의 기름진 것을 너희들이 먹게 내가 해주겠다. 당시 바로 왕의 권위라는 게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셉에게 그렇게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좋은 땅을 골라서 주면 됩니다. 그렇죠?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 애굽의 좋은 땅. 여러분 어떤 면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좋은 땅. 이 오렌지 카운티로 말하면 플러턴이나 얼바이 이런데. 아니면 아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장사하기에 좋은 땅 시장에 아주 요지 될 만한 그런 곳. 아니야, 그도 저도 아니면 풍광이라도 좋은 땅. 근데 여기 그 고센 땅은 풍광 그리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위치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바닥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애굽의 나일강이 저 남쪽에서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중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그 물들이 분산되면서 삼각주가 생깁니다. 삼각주. 그 삼각주,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 카이로, 수도가 있고, 그 땅 가운데서 제일 북쪽 끝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풍광이나 그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물이 범람해가지고 침수가 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그 삼각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사람 살기에 그리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글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근방에요. 농지가 넓게 있고 사람 사는 그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옛날에는요. 애굽에서 아주 극히 변방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었다. 이거 요셉이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출세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출세. 우리나라 말에요. 말은 어디로 보냅니까?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사람은 출세하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요. 출세하려면은 바로 왕궁 곁에 어디 가까운데. 나일강변의 경치도 좀 좋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아, 더구나 이 사람 요셉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총리예요, 총리. 총리면은 여러분, 총리면은 서열이 몇입니까? 2위잖아요, 2위. 바로 왕 바로 다음이에요. 아, 창세기 41장인가요? 아, 제가 그 장수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요셉에게 맨 처음에 총리를 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바로 왕이 총리를 줍니다. 총리를 네가 이제부터 총리가 되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네 명령 따를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왕자뿐이다. 그런 말을 해요. 왕이. 그 정도로 위치가 높았어요. 그로부터 지금 9년 후에요. 7년, 6년 동안 어떻게 총리로서 행정을 했는지,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행정했는지, 그리고 7년, 아니, 다시 2년 동안, 흉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바로 왕이 다 봐서 알아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정이 요셉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땅 어느 한 규탱이 70명 정도 살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을 떡먹게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이미 왕의 허락까지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모든 고려를 빼고, 욕심 다 빼고, 본래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은 땅. 그거 하나만 고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뭐,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경험을 못 해봤다든지, 그럼 지금 애굽의 모든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들한테 그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평정심 잃어버려요.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본능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속담에 양잿물이라도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요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 속담을. 아니야 그 속담에다 좀 더 붙여야 돼.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아요. 거절하면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욕심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욕심의 끝이 없잖아요. 욕심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 끝을 끝이 없는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이게 안 되겠다. 조카 롯을 불렀어요. 이복의 조카. 네. 종들이 싸웠다는 얘기 들었지?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종들을 잘못 지도해서.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목초지는 좁고,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나누세. 조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하고 조카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 그때 롯이 조카 롯이 땅을 쭉 둘러봅니다. 요단강 하류 쪽 그 요단 주변이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지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거기에 보는 순간 욕심이 와, 이거를 선택해야지. 한, 이 욕심이 순간 들어가니까요. 롯이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뭐를 잃어버렸냐면요. 상식도, 예의도, 도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관계.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입니다. 서열로 봐도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아, 서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 멀리 갈대아구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 뒤를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아브라함 곁에서 하다가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의상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런 순서, 그런 예의, 그런 것들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탐나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그걸 선택하면서 그 금방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게 못 본 거예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고, 뭐, 불에 시험받아 심판받게 되고, 그때 그들이 구원받아서 가까스로 가족을 연명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역사들을 남기게 됩니까? 선택할 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선택할 때 선택은 정직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32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되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거든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대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왕에게 소개할 때 나의 형님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겠다는 것이고 또 형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자를 목자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자는 목자라고 그래야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때때로 그렇게 말하기 힘들 때가 생겨요. 가령 말입니다. 오늘 34절 맨 마지막을 좀 보세요. 34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깁니까? 가증히 여겨요. 목축을 아주 싫어해요. 목축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안 하는 양, 소, 낙타, 그런 짐승들 그렇게 어떻게 같이 살아?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 자기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괜찮았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 근데 지금 자기는 국무총리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국무총리인데 애굽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짝 비틀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상이 태대고 백정이었다면 어디 가서 아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는 다 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가드닝을 사업으로 하세요. 가드닝을 아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팀을 운영을 해서 하는데 얼마나 그 잘하는지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여유있게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한국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한턱 쏴어요. 편하게 점심 사고 그러고 나서는 한참 이야기. 친구가 예, 너 미국 가더니 뭐하냐?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때 나 가드닝 해. 가드너. 가드닝이 뭐야? 잔디 깎는 거야. 남의 집 잔디 이렇게 쭉 집집마다 돌아다니 잔디 깎아주는 거 하는 거야. 에이 자식 아니 이게 대학까지 나온 놈이 미국 가서 막 잔디나 깎고 그럴 것 같더래요. 자기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 하느냐고 사업에 그러고 말아버렸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정직하게 말을 못합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멸시할까 봐서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까 봐서 그렇게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 진짜로 부끄럽습니까? 예,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신뢰고 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면요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때요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생각해 봤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거짓말 하면은 한 번, 두 번 할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세 번, 네 번 가면 느낌이 와요, 느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경우에 가서는, 지난번에 저 사람 거짓말 하던데, 이걸 맡길 수 있을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그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 거짓말하는 게요, 남이 아는 정도, 그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내가 알아요. 거짓말하면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압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센서에 사람이 손을 얹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센서가 삑!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 TV에서 그 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원리일까요? 센서를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고 범죄 심리를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냅니다.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면은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원리는 거짓말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먼저 가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 심장이 좀 벌떡벌떡. 맥박이 빨라지고. 그게 테스트에서, 센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요, 이렇게 센서에서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다 자신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 다른 상황에 가서 그 거짓말과 연결될 때는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덮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거짓말하면 순간에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직한 사람이 형통한다는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정말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 거짓말 다른 사람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정말 그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속아는 건데, 아주 쉽게 속아는 건데,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분만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누굽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제가 자세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다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걸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업신여기는 걸로. 이 녀석이 나를 속이고, 나를 업신여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근데요, 그렇게 받기는 받지만, 업신여김으로 받지만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심판한다, 다 갚아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만드신다. 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인생의 원리.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드러나요. 정직을 심어야 정직이 드러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 얼굴을. 여러분, 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 장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보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야 기도가 진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기도를 하실 때 안 만나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또 다른 장면. 아, 장차 우리가 죽음을 건너서 저 천국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만날 텐데,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우리 교동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었지.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는 자 싫어하세요. 안 만나주신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직하냐, 거짓으로 하느냐 하는 게 선택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직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경쟁력이고 참된 가치고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직하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고센이라는 위치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센의 위치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일강이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삼각줄을 만드는 그 지점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 카이로. 그리고 삼각주, 여러분이 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방향, 북쪽 맨 오른쪽 끝에 거의 국경 그 수에즈 운하에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고센 땅이 수에즈 운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으니까 그냥 육지로 건너서 그럼 사막을 조금 지나가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가장 가까운 땅. 애굽에서 애굽이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가나안과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가나안과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처음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 15장쯤 가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흘렀는데 그 씨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나 네 방패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아, 하나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상속자 정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요. 내 상속자 정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자손 안 주시니까 내가 정했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시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깨우뚱하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아브라함아 나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밤이었어요.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세 발은 모세죠. 하나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고 그 씨로 인해서 이렇게 많아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한참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됐다가 400년이 지나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런 예언까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그들의 땅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이삭에게 수차례, 야곱에게 수차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서 17년 산 다음에 죽게 돼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내 조상의 땅에다가 좀 묻어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 장례 지내잖아요. 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형제 조카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죽거든 나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시 돌아갈 때는 내 유골을 꼭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400년이 흘렀어요. 43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깁니다. 요셉의 유골을. 그럴 정도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땅이라는, 아니 자기들의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어떻게 하든지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정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 속에요. 돌아가려는 의지가 담긴 선택입니다. 요셉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이 신앙적 선택.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요셉의 선택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돼. 선택할 때 위를 좀 보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이 가까운 반면 애굽의 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굽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골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면 카이로에 가까운 삼각지가 시작되는 요 근방 어디? 바로 궁에서 가까운 변두리. 그 말 타고 한 2, 30분이면 올 수 있는 그곳에도 목축지가 많았거든요. 거기다 선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안 하고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사람을 만나려면 한참을 가야 돼서 만나는 그런 곳에다가 선택을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 요셉은 구별을 생각하세요. 구별. 우리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 가까이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목민이라 천막을 주로 치고 살았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짐승들 주변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또 목적지 따라서 또 옮겨가고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들을 보니까 정착을 해서 사는 거예요. 농사도 하고 그들의 건축 양식 여러분 건축 양식 애굽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애굽의 건축 그 기술이라는 게 세계 탑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그것도 볼 수 있어요.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건축 기술도 보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건축과 건축 기술과 그 편안한 삶과 자기들은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비교 안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은 추위도 더위도 막 얼마든지 좀 조절할 수 있겠네. 아, 우리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아, 그런 것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더 호화로웠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문화가 훨씬 더 호화로웠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있는 종교를 보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고 오, 애굽의 강대국의 신이면 우리 소국의 우리 조그만 부족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지. 그래서 딸 말려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점점 소동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점점 희석돼서 없어져버려요. 이것을 경계한 거예요. 성별을 염두에 둔 거예요. 놀랍게도요. 애굽에 정착한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등용 안 해요. 자기 형들 가운데 특히 유다는 지도력이 있었잖아요. 그 유다 정도는 왕에게 추천하면 얼마든지 관직에 들어갈 수 있고 아 유다는 나를 팔았고 뭐 그런 감정이 나빠서 좀 그렇다 칩시다. 자기 동생은 어땠어요? 자기 동생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냥 엄마 없이 혼자 얼마나 천덕꾸러기처럼 살았겠어요. 그런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복받쳤는지 웁니다. 돌아갈 때 형들에게 선물합니다. 옷 한 벌씩 다 선물할 때 동생한테는 뭐 어떤 선물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옷을 5벌을 주고 은 300냥을 줘요. 다른 형제들한테 그렇게 안 줘요. 자기 동생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애굽의 청처녀하고 결혼도 시키고 애굽의 출세도 시키고 자기가 총리니까 일 얼마든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요? 성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선택.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요, 요셉의, 모세의 선택이 나오는데, 거기 제가 쭉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거기요. 그 절 끝날 때마다 24절 끝날 때 거절하고 25절 끝날 때 좋아하고 26절 마지막 문장 말고 그 첫 문장 끝날 때 여겼으니 하는 이 동사들이 다 선택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좋아 맨 처음에는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그 화롭게 영광받는 것을 NO 하고 그런 말이죠. 거절하고 선택 안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그 선택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작업들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맨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영광, 그 호화로운 것들을 다 거절하고 고난이라는 수모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신앙의 선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됐어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된 게 아니고 모세의 모든 선택들이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선택을 하게 되면 신앙을 꼭 고려하십시오. 신앙, 믿음, 이거 절대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습관이고 인격이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선택을 배웁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선택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상받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